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 있는 것에서 질서 없는 것으로, 또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변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 혹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비단 물리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전반적으로 아마 적용해도 괜찮은 법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물건은 오래 사용하면 중고품이 됩니다. 젊고 힘이 있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던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파오고, 또한 병이 생기고, 그리고 죽음을 삶보다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나 제도라 할지라도, 또한 시기가 오래 지나고 나면 그 제도와 나라도 역시 반드시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엔트로피 법칙에 순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질서 있는 것에서 질서 없는 것으로,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이지요.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도 온건파인 파타와 또 강경파인 하마스가 자주 대립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온건파인 파타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그 중간에 지난 6월 2일 파타와 하마스가 통합정부를 출범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평화협정에 하마스도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좋은 일 같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이스라엘은 결국 이 두 나라 간의 10대 청소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극적으로 양국이 무기한 휴전을 하기로 했지만 8월 6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에는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1814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95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난민은 16만 명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이것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또한 인간적인 규정과 기준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나라와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나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에서는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또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갈등, 또 남편과 아내의 불화, 직장 안에서의 반목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질서의 세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처럼 무질서하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때의 세상을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세상은 질서 있게, 조화롭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양과 기능은 달라도 각각의 그 존재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세상 안에서 정말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눈은 깜빡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내 손과 내 발은 구부렸다 펴졌다 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장은 끊임없이 뛰고 있을 뿐입니다. 각각의 이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데 이 각각 다른 것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생명을 유지하고 그냥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 아이들을 보면 참 신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갓 태어나서 엉금엉금 기어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훌쩍 커서 그 조그맣던 손이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까 걱정도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키가 커서 흡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떼쓰고 어리광을 부려도 좋게 타이르고 말을 하면 부모의 말도 잘 듣습니다. 아직 5살인 둘째는 한참을 커야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아이는 조만간 장가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상태, 이 조화로운 상태가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온전하고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던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못된 것인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온 세상의 원 역사라고 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인간이 얼마나 참혹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서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현실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분 또한 그것을 깨트린 우리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시고 우리가 저질러왔던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놓고 있던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형상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었고 또 나와 너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나와 너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정한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개의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또 카이스터강이 에게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만에 세워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비잔틴의 영향 아래에서 지중해 연안의 최대의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한정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큰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다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에베소는 부와 문명이 정말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던 곳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배경에는 에베소에는 큰 도로가 세 개가 연이어져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방과 또 동방 그리고 소아시아로 흘러가는 큰 도로들, 이 도로들로 인하여 많은 문명들과 많은 신들과 많은 무역품들이 활발하게 오가다 보니 에베소라는 도시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활발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없는 풍요로운 도시,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위험할 것도 없는 안정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도 역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언제나 우리 신앙인에게 해소되지 않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와 안정이 믿음과 함께 갈 수 없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놀라운 회심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번창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졌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평화와 안정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일까요? 평안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게 될까요? 그것은 평안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혼탁해지고 이게 세상의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모호한 상태로 빠져버리기 일쑤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활발한 문명이 오가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는 곳이었으며 풍족하고 평안해서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는 그 상황에 에베소 교회는 점점 헬라 문화와 교회 문화가 혼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신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신앙은 정체성의 혼란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3개월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유대교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3년간 머물면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오래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훨씬 더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또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얼마나 염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에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라고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해주며 로마로 떠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이 혼탁해지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에베소서를 통하여 믿음의 기초 또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입니다. 문명과 번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에베소 안에 가득 찬 에베소 안에 남겨진 그 어둠의 그림자, 소외되고 그 문명 안에 끼지 못하고 분열하고 버림받은 그곳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싸 안아주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희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 위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위에 세워진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거대한 문명, 부유한 물질,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 앞에서 그 거대한 문화와 그 사상 앞에 홀로 남겨진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 하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이 세대와 이 문화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나 하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영광이 되겠는가?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런 질문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르게 살면 바보 취급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나 하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역시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바른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공동체를 함께 소망하자라며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세상의 문화에 맞서야 할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요? 그것은 구분과 서열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 직분과 사명에 따라 높고 낮음이 없는 공동체. 재력이나 명예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공동체. 내가 너인지 너가 나인지 구분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 한 몸, 한 가족, 한 사명을 붙들어 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여지없이 갈라서고 여지없이 다투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이며 한 몸이다 라고 말해주고자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남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마지막 남은 끈이었습니다. 비록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도 견고하지 못했어도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품었을 때 그렇게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구성원들을 보고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구성원을 통하여 세상의 거대한 문화와 대항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바울은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 앞에서 자신의 부름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음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그 첫 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갇혔다라고 표현할 때 이 글을 읽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갇혀있으나 자유하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확신과 소명 가운데 바울은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내가 이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불러주고 계십니다. 창조 이후로 인류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 하나님은 그 아담도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입술에 정함을 받은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곧 나를 부르심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모든 부름은 신적인 부름입니다. 이 신적인 부름은 그냥 나 하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세상에 대적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라고 불러주시는 부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셔서 가뭄 가운데에 당신의 택한 공동체와 민족을 구원하도록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전쟁의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부르셔서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십자가를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안녕과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나라, 자신의 부모, 형제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의 부르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데테는 교회로 번역되는 에클레시아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부름을 받은 우리는 고립된 채로 그냥 나 혼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닌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그냥 나 혼자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소명을 감당할 때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안위와 욕망을 위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바로 거룩한 마음을 함께 품는 사람들과 합하여 하나의 몸, 하나의 사명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청년 사역을 해온 저는 현재 청년들이 하고 있는 크게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삶의 각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그저 회사에 소속되어서 회사가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는 늘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회사에서 주어지는 이 업무를 감당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 의미 없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이 질문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미래에 어떤 안정을 주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것,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되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나를 위해서 일할 때 뛰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일할 때 뛰게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 나의 만족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가슴은 멈추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없어서 좋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자마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럼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던 때였기 때문에 나도 그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면 굳이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담당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는 이 선생님들과 또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고요. 1년 행사 그리고 수련회 준비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보내고 중고등부에서 임원을 하면서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대상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정말 절박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저는 답답한 마음이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어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저분이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하는지 준비를 안 하고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어느 누구도 목회자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그곳을 가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일주일간 교회 허락하에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지방의 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잊혀졌던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반주자도 없고 열악한 그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다시금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합당하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악시오스는 기둥을 하나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둥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기둥을 하나 더 세워라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본문에는 세워야 할 기둥을 저는 다섯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의 겸손을 말합니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비굴하고 모욕적인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소속된 종을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숙이고 굽신굽신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 모양과 그 자세를 일컫는 말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대적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세워야 할 그 첫 번째 기둥으로 겸손이라는 이 비굴한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그 근원이 바로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뻣뻣하게 꼿꼿이 살아있어서 감히 주님의 이름 앞에도 얼굴을 숙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겸손해야지 마음먹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고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크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사랑의 특성이면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며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를 쉬운 예로 표현한다면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온유란 단어는 연약한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강한 힘이 있으나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 힘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힘이 폭발할 시점이 언제냐면 주인이 명령했을 때이지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냥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온유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과 속성을 말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절망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때가 이르기를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교묘하게 긁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또한 정의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이 말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죠? 용서한 횟수를 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 불림을 당합니다. 임금이 너는 왜 그 많은 돈을 갚지 않느냐?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제발 기한을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보기에 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그 많은 빚을 지고 있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빚을 다 감면해 줬습니다. 임금에게 감면을 받고 돌아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와서 너도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그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전혀 사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대적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상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 출발한 사랑이 도착하는 곳은 죄로 물든 우리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정말 힘든 죄로 물들어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 아내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로 자주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외출을 할 때 최소한 두세 번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물건을 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갔다 오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그러마 라고 하며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아내가 갔다 오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스 밸브가 잠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든지 휴대전화를 놓고 왔다든지 그럴 때도 저는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아내를 포함한 모든 주부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장롱문을 잘 닫지 못합니다. 출근하려고 옷을 꺼내 입고는 그대로 열어놓고 갑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발라놓으면 뚜껑을 항상 열어놓은 채로 갑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한 번도 저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조심히 닫아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흠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은 그 있는 흠까지 다 감싸 안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은 평안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며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샬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로 하나님을 화평하게 한 만큼 내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구역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이 나라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절에 본문에서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은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설교 서두에 말했듯이 엔트로피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세워지기는 참 힘들었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다섯 개의 기둥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성령 하나님이 이 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문화가 죄악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하나 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평안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담처럼 숨어있던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큰 나무에 숨어서 귀에 좋은 말씀들로만 채우려고 했으나 정작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들었으나 그것이 나를 부르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가 가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며 다시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욕은 하고 있어도 정작 내 교회 공동체가 아파하는 데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야 비로소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굳어있던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시고 메말랐던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쓰러진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옵소서. 그리하여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가 더욱 전심으로 한국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도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